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 해가 저가는 석양길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물끄러움이 지는 해를 쳐다보고 있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공원에 청소하던 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대답하기를, 글쎄요, 내가 어디서 왔더라? 할아버지, 어디로 가시는 길이에요? 가만히 있자, 내가 어디로 가더라? 왜 여기 계세요? 글쎄요,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면 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렇게 대답하실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왜 오셨습니까? 아, 여러분도 그 할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수양회 캠프에 참석하러 오셨지요? 예, 그래서 월요일 날 교회와 함께 올라오셔서 또 오늘까지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날로 날로 이렇게 젊어지고 기뻐지는 것들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또 내일 아침 성찬식을 마치면 내려가시지요? 예, 다 돌아가실 것입니다. 집으로. 그래, 분명한 온 곳이 있고 갈 곳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지요? 글쎄요, 사람이 그냥 살다 보면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거야 죽어봐야 알지요. 여러분 죽어봐야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길이 있고 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서울역에서 내려오는 그 열차는 제가 타본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면 그 플랫폼 6번하고 7번으로 7번 사이에 계단이 있는데 그쪽으로 내려가면 6번에서 타면은 경부선을 타고 7번에서 타면은 호남선을 탑니다. 똑같이 같은 길로 내려갔는데 6번 플랫폼에서 타느냐 7번 플랫폼에서 타느냐에 따라서 어디가 달라지느냐면 종착역이 달라집니다. 경부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출발하지요? 도착역이 어디예요? 아이고 잘들 아시네. 예, 부산입니다. 그 열차를 타고 있으면 그 열차 안에서 잠을 자든지 술을 먹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나누든지 서울에서 출발해서 4시간, 5시간, 6시간 후에는 부산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도착을 하면서 부산, 부산, 여기는 부산입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방송이 나오면 짐을 챙겨갖고 내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내려갔는데 옆에 7번 플랫폼에서 타면은 그건 호남선이에요. 여러분 호남선은 똑같이 서울에서 출발하는데 어디로 도착을 해요? 호남선은 잘 모르시더라고. 경부선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그러는데 호남선 그러면 호남에 도착하는가 그래요. 보통 이제 광주나 목포에 도착하는데 호남선 종착지는 목포입니다. 옛날 저희들 어렸을 적에 그 서울에서 열차를 타면 전에는 서대전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대전이라고 그래서 대전역에 들어왔다가 경부선은 그대로 내려온 길로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호남선 열차는 거기서 30분 정도 머무르면서 앞에 달고 갔던 기관차를 띄어서 돌려가지고 뒤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한 30분 해요. 그 사이에 이제 우리는 그 대전역에서 그 잠깐 내려가지고 그 플랫폼 안에서 파는 우동을 사 먹었는데 여행하면서 사 먹는 우동 맛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도 그런 음식이 세계에 없어요. 그래 이제 앉아 있으면 열차가 이제 출발한다고 막 꽤 그래요. 옛날 그 증기기관차. 그래 그걸 타면은 덜커덩하고 차가 움직이면 내려가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대전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서 다시 이제 그 서대전역 쪽으로 돌아서 논산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호남선이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호남선 열차를 타고 있으면 뭘 하든지 결국은 광주나 목포에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길이라고 합니다. 인생에도 길이 있지요. 어디서 출발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이든지 간에 그건 지나가는 길이고 결국은 도착하는 역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 다가 아니죠. 죽음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지나가는 한 역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적어도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실버분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분들은 지금 다 복음반에 내려가서 말씀을 들으실 테니까. 이번 실버캠프에 올라오신 분들 중에서 처음 오셨거나 복음을 들으셔야 될 분들이 몇 분인가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순수하게 복음을 들으셔야 될 분들이 70명이에요. 처음 오신 분들. 그런데 이제 지금 복음반, 재복음반에 가 계신 분들은 4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내가 복음을 들었지만 좀 더 복음을 더 들어야 되겠다. 이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래 가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듣고 계시는데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참 기뻐서 그렇게 말씀을 힘있게 전하시더라고요. 저는 올해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환갑 조금 지났는데 제가 88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28살 때 법당에 다니면서 이제 경전을 배우고 불경을 배우고 그래 한참 그때 이제 공부를 뭐 하던 게 이제 많이 있는데 반야심경이니 뭐 금강경이니 법경이니 이제 그런 경전들이 있어요. 또 목사가 올라가서 또 왜 불경을 이야기하나? 그래 이제 그런 걸 공부를 하면서 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선하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입니다. 오래 전에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인 한 사람, 그리고 좋아하는 시를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을 적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씩인가 적어서 복수로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그 중에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는 바람에 나는 잎새에도 부끄러워했다 하는 그 서시라고 하는 시를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대학생들이 이런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하고 그 설문조사를 한 사람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사람이 원한다는 것은 뭘 원하느냐? 있는 것을 원합니까? 없는 것을 원합니까? 실버분들이니까 나이가 좀 많이 드셨는데 여러분들 저 이 그 남편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까? 그 70이 넘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떠도 되느냐고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더니 자 남편이 있는 사람은 남편이 있기를 원하지 않지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원하는 사람은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직 안 한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원하고 남편을 원한단 말입니다. 키가 크기를 원하는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겠어요? 작은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작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키가 커 보이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이제 굽 높이를 7cm, 10cm, 30cm 그래가지고 그 다리가 다리인지 신발이 다리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그런 걸 신고 다니면서 커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커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예, 맞습니다. 선을 원한다는 것은 선을 원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그 시를 그렇게 즐겨한다는 것은 대학생들이 죄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끌려가면서 그 마음의 원함이 아 내가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런데 왜 사람에게서 그런 마음이 나오고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교육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동네 어른들은 다 어른이니까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들기 전에 뭐 5살, 6살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동네에서 할아버지만 보이면 쫓아가서 절을 했어요. 그래 한 두 사람한테만 절을 하고 나면 동네 소문이 나요 안 나요? 아이고 그 아무개집 아들내미 인사성 밝더라. 애가 참 착하더라.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애가 참 잘생겼더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이 못되게 살아라, 죄 절하라, 욕심 부려라, 너만 알아라 그런 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라, 나눠 먹어라, 인사를 잘해라 늘 그런 걸 배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때는 초등학교가 없고 그때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3학년쯤 되니까 저쪽에서 할아버지 나타나면 이쪽 골목으로 가고 이쪽에서 할아버지 오면 저쪽 골목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오랫동안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또 배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 18살 때부터 객지 생활을 하면서 형들하고 나이가 좀 위인 형들하고 어울렸는데 형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금방 담배 배우고 술 배우고 또 이제 화투를 배우더라고요. 나쁘잖아요, 그거. 그 화투가 나쁜 건 알거든요. 저희 아버님께서 참 그 어렵게 어렵게 일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는데 2년에 집을 한 채 사시더라고요. 1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잘 단장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리아카에다가 짐 싣고 밖으로 나오더라니까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3년에 한 번씩 겨울에 그 그림 공부를 하시는데 그 월사금이 많이 들어가신다 하더라고. 3번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가요. 그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안 살아야지. 내가 화투는 안 해야지 그랬는데 아이고 20살 되기 전에 나도 앉아가지고 그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의 앞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면 뭐가 되겠노. 우리 어머니 고생하는 거 봤고 우리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할고 그러다가 이제 어렸을 때 쭉 절에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또 저는 어렸을 때 그 고향에서 형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형어머니 그러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수양어머니인데 그래 이제 그런 영향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불교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 삶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당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그래 가르쳐준 얘기가 죄를 지으라고 했겠습니까? 선하게 살으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선하게 살으라고 가르쳤어요. 뭐 집에서 배운 것보다 좀 그 신이 들어가고 학식적으로 들어가지 다른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하게 살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제가 이제 군에 가서 28살 되던 해에 1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는가 봤더니 이 술독 위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1년을 산 거예요. 술독 위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그러니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내 삶을 잡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이제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그날 일요일이었는데 강원도 철원에서 있을 때입니다. 일요일 날 읍내 나가서 목욕하고 술 한잔 먹고 들어오다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끄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끌려 들어갔는데 거기가 이제 그 길 옆에 있는 조그만한 예배당이었습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오후에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다 불이 꺼져 있는데 강대상 앞쪽에 십자가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고 그 앞에 있는 샹데리아라고 불이 켜져 있었어요. 거기 앉아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내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하겠다. 이제 그 마음이 들어서 그 길로 이제 바로 읍내에 가가지고 술 먹고 남은 돈 다 털어줬더니 성경책하고 찬송가 합본으로 된 걸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날 저녁 앉아 있다가 예배를 드린 것이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니까 굉장히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종교를 바꿨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예배 드리는 형식은 알겠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는지, 언제 찬송을 부르는지, 찬송가는 어떻게 펴는지, 시작할 때는 뭘 하는지, 끝날 때는 주기도문으로 표한다든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제가 이제 부대를 큰 부대로 사령부로 옮기면서 사령부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한 1년 정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갔더니 이 목사님이 저를 성가대를 시켜주시고 한 1년 지나니까 그 성가 지휘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있으니까 한 1년 지나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래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이제 그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저 열심히 하고 또 성가대하고 봉사하니까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구역 예배 때마다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 눈에 하나가 보이는데 뭐냐면, 이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기뻐하면서 아멘 아멘 했으면 말씀대로 좀 살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도 말씀대로 못 살아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군인들은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 말고는 거의 같이 살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부대에서 만나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저녁에 퇴근 같이 해서 같이 술집 가서 술 먹고, 그 다음 2차 가서 또 뭐 놀고, 그 다음 춤추러 가서 춤추고. 요즘은 이렇게 안 합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때. 그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잠자리 들어가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흔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다 믿음 있는 분들인데, 돌아가서 개인의 삶을 살 때는 다 죄악 속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새벽기도 나오면 누가 오래까지 새벽기도 하느냐 그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뭐 40분, 50분씩 새벽 기도를 하고 가는데, 저도 처음에는 교회 나가서 기도하니까 10분 하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데, 나중에는 한 시간을 넘게 기도를 하면서 누가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느냐 싸우고 있더라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다 뭐겠어요? 이제 죄 짓고 나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 잘못했다고 비는 기도였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을 만날 때까지. 어쩌다가 그 방언을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게 참 좋은 게, 새벽 기도할 때 죄를 고백하는데, 남들이 알아도 괜찮은 죄는 큰 소리로 해도 좀 괜찮아요. 그죠? 같이 고스톱 쳤으니까, 하나님 내가 어제 저녁에 고스톱 쳤습니다 하고 하는 건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남들이 들으면 좀 안 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거의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응얼응얼 하면서 이제 하나님만 알아듣게 했는데, 방언을 하게 되니까 좋은 게,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나하고 하나님 말고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놓고 큰 소리로 예배당에 떠나가라고 막 기도를 해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더러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안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7년이 지났을 때에, 교회 나간 지 7년이 지났을 때에,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건가, 너무 힘들어서 못 믿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끝도 없고. 그래서 10년쯤에 다 포기하고 군에서 제대하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양심대로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88년도에 군에서 전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15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군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전역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산으로 보내셔서 이 부산에 구원받은 형제 부부를 만나게 한 거예요. 이분들이 저를 만나가지고 한참 실갱이를 하다가 저에게 성경책을 펴놓고 한 군데를 이렇게 읽어줬는데, 그게 제 성경이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같았으면 안 보고 안 믿었을 거예요. 내가 거의 10년 가까이를 들고 다닌 성경인데 이분이 그 성경책을 펴놓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이제 보여줬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처음으로 그 성경을 보면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구나. 그리고 심판이 있구나. 처음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막연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그날 그 성경을 보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구나. 그리고 심판이 있구나.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를 단번에 드리셨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가 교회를 10년간 다녔던 모든 것들이 그 말씀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통을 당하지만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뭔가 어렵고 안 풀리고 고통을 당하고 인생에 문제가 많은데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래,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뭐가 없어서 그래 그렇게 생각을 했지 풀리지 않는 인생과 마음의 숙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몰랐는데 그날 교회 나간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말씀을 봤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는 말씀에 제가 딱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도 제가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제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알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상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죄인이지만 죄가 있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믿을 수 있느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찬송 지휘를 할 때 폐회성을 할 때 보면 늘 그 폐회성을 그 폐회성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는 찬송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찬송을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 이제 그 찬송 부르면 조금 막 감정 있는 분들은 두 팔을 딱 걸려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막 이러면서 그 이제 그 찬송을 듣고 표회를 하니까 그래 죄인 오라고 하실 때에 나를 부르시겠구나. 그 마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회개시킨다고 하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동안 배운 회개는 죄짓고 잘못했다고 비는 게 회개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고 배워서 새벽마다 거의 새벽마다 가서 그걸 했으니까 내 신앙에 뭐가 안 되는 건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이 펴준 그 성경책 안에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이 죄와 상관 있는 자를 부르러 옵니까? 죄와 상관 없는 자를 부르러 옵니까? 그렇지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을 보는 순간 1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이 어려웠던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답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됐단 말입니다. 아, 내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인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구나.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했던 이게 다 뭐지? 그래, 막 그 말씀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나간 10년이 그냥 와르르르 무너지는데, 그래, 이분들이 저를 권해서 저녁에 자기 교회 그 저녁 예배하는데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되느냐고. 아, 내가 오늘 저녁 예배 때 우리 저 청년들하고 교회에서 특송을 부르기로 약속이 돼 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해놓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렇게 약속이 된 게 없어서 그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다 말고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 단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괴로워서 성경책을 들고 중간에 뛰쳐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종점이라고 내리라고 한 곳이 부산의 그 용두산 공원 위에 대천공원이라는 곳이 삼복도로 끝자락에 대천공원인데 종점이라고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앉아있다가 성경책을 집어던지면서 A18 부처님도 하나님도 없네. 아, 죄송합니다. 거룩한 단에서 막 욕을 해가지고. 그때 그랬어요. 성경책을 집어던지 막 속에서 뭐가 터지는데 이게 왜 터지는지도 몰랐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되는데 그날 아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내용인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뛰쳐나와서 버스를 타고 버스 안에서 머리를 쥐어박고 왜 이러냐 그러는데 종점이라고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도 없네 막 이제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있으면 좀 나한테 보여줘봐 씨,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끝까지 말을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그러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어떤 음성이 하나 들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네가 못 봤다고 해서 못 본 것이 다 없는 거냐. 내가 이제 하도 막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있으면 좀 나와봐, 좀 보여줘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네가 못 봤다고 해서 못 본 것이 없는 거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전기도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아, 그렇지, 내 눈으로 못 봤다고 그래서 없다고 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고 앉아있는데 처음으로 그때 제 눈에 하나 보인 게 있었습니다. 대천공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신없이 물끄러미 앉아있는데 제 눈앞에 그 대천공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도로가 10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부산역으로 해서 영도 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그 큰 도로였습니다. 도로 그 끝머리에 영도 섬이 있고 멀리서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데 그 배가 아주 조그만한 거예요. 도로에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성냥감만하게 보였는데 성냥감만한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개미 새끼보다 작잖아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보이면서 사람이 너무 작구나. 개미 새끼보다 더 작은 저 인간들이 인생이 70이요 80인데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을 더럽히는 것만 하지 뭐 사람이 땅을 위해서 하는 게 없잖아요. 7, 80년 살고 가는데 이 땅은 우리 조상 적부터 있었고 내가 죽어도 이 땅은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우주 만물이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이 먼저인 거예요. 사람이 지었지 않았단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처음에 이렇게 보면서 그렇다. 나 말고 사람 말고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누군가가 있다. 그게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경책을 다시 주워가지고 이제 주워가지고 내려오면서 이제 독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 말고 신이 있다는 건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그러고 성경책을 들고 내려와서 방황을 하다가 그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펴줬던 성경을 보면서 아, 내가 죄가 있어도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죄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였구나.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자기 교회 저녁 예배를 참석을 하자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간 거예요. 안 됩니다. 왜요?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그 청년 성가대들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했다고. 그런데 그 대답을 해놓고 내가 놀랐어요. 처음 만난 이분들에게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간다더니 거짓말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거짓말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놀란 거예요. 내가 왜 이분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되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하지? 이제 그러고 놀라고 있는데 앞에서 남자분이 끌고 뒤서 여자분이 밀어가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택시 안에 있더라고. 그러면서 택시 안에서도 내가 왜 거짓말을 했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해야 되지? 그러고 있는데 한참 있다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그 부산 시내에서 그 교회까지 한 버스로 40분 정도 거리인데 거기를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예배당으로 올라갔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건물도 조그만하지만 1층에는 식당이고 2층에는 다방이고 3층에 그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좁은 계단을 이렇게 올라서 3층 예배당에 갔는데 들어가니까 88년입니다 그때가. 들어가니까 그 우리 그 3층의 방 한 칸보다 조금 큰 예배당에 빨간 방석으로 양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몇 개를 깔아놓고 그때 이제 형제자매들 한 20명 정도 앉아있던가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들어갔는데 누가 뭐 간증한다고 간증을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아, 저녁 예배 때니까 간증 집회를 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간증 한 사람이 하고 또 한 사람이 간증한다고 나오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나이 드신 장로님이 거룩하게 나와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새파란 어린 학생이 나오더니 아, 제가 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예, 버스표가 떨어져서 기도했는데, 예, 하나님이 바람에 버스표 한 장을 날려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무슨 뭐 버스표 한 장을 얻었다고 간증을 하냐. 어쨌든,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든 마음이, 아이고,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막, 그 제가 올라가서 그때, 여러분처럼 다리를 쭉 펴고 앉은 게 아니고 제가 배우기로 성전 안에 가서 다리를 펴고 앉으면 돼요? 안 돼요? 그 불경스러워서 안 돼요. 그럼 맞아 죽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포개해서 정자세로 앉았는데 보통 일반 교회 예배가 뭐 30분에서 40분이면 다 끝나잖아요. 헌금까지. 그러고 있는데 30분이 지나도 간증이 안 끝나더라고. 아이고, 그때 눈치만 있어도 옆에 사람 보고 다리를 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한 30분 넘어가니까 아이고 이제 끝나는가 보다 그랬더니 웬 전도사님이 나오신대요, 말씀 전하러. 그래서 아, 일요일이니까 본교회 목사님은 말씀 전하고 어디 가버리고 전도사가 하는구나. 그러면 한 10분이면 하겠지. 어떤 키가 크신 전도사님이 올라오시더니 본문 읽어놓고 한 시간 반을 땀을 흘려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중간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 이제 기도한다고 그러길래 얼른 나가려고 일어섰다가 쓰러졌어요. 무릎을 꿇고 와서 한 시간, 두 시간을 앉았었으니 온전합니까? 일어나는 순간 막 바늘이 찌르는 것 같아서 쓰러졌거든요. 다리를 주무르고 있으니까 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아이고 어디서 오셨느냐고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 하더라. 잠깐 들어갔다가 한 시간. 하여간 그분은 단에서 쉬면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는 분이에요. 그때 보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처음 왔다 싶으니까 막 복음을 전하셨는지 하여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싸웠어요. 그 한 달 동안 싸우면서 한 달 만에 얻은 결론이 뭐냐, 한 달 만에 얻은 결론이 예수 믿어서 나는 죄가 있고 저분들은 예수 믿어서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여러분 대답이 바로 나오지요. 저는 그걸 한 달 만에 얻었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저는 죄를 짓고 사르니까, 회개를 해도 죄가 있으니까 죄가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한 달 만에 죄가 없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88년도 그 2월 첫 주에, 2월 마지막 주에 그 한밭교회에서 제1회 학생 수련회를 할 때입니다. 그때 거기서 행사를 하니까 올라오면 어떻게 죄가 씻어지는지를 전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월 24일 날 밤에 올라가서 2월 25일 날 복음을 들었습니다. 2월 25일 날 노태우 씨는 대통령이 되고 저는 죄인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게 큽니까? 의인이 되는 게 큽니까? 아멘. 그때는 몰랐는데 의인이 되는 게 그렇게 복된 거예요. 죄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죄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이 참 많은 것으로 제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녁에 일과만 끝나면 밥에 먹고 설거지해서 이렇게 그릇 얹어놓고 가방 들고 이렇게 이제 교회로 가게 됐는데, 그 구원을 받고 그 다음 날 교회를 찾아갔는데 문이 잠기고 캄캄한 거예요. 아니 늘 이 시간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간증하고 늘 그랬는데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디 갔지? 내가 너무 일찍 왔나? 아닌데 이 시간에 사람들이 항상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휴거에 대한 생각이 생겼어요. 갑자기 불안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위에 4층 옥상에 그 교회 저기 다니시는 그 형제님들 두 가정인가 사셨어요. 거기를 뛰어 올라가 봤어요. 거기 올라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불안해지는지. 그래가지고 2층 다방에 내려와가지고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들이 다 휴거가 됐을까? 아닌데. 분명히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휴거를 됐으면 같이 가야 되는데. 뭐 설마 새로 받았다고 나만 놓고 갔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해서 부대로 전화가 왔어요. 저를 찾아서 전화를 받았더니 김해에서 집회를 한다고 모두 거기를 가니까 저녁에 김해를 오래요. 세상에.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김해를 이제 저녁에 시내버스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 가서 거기서 타고 김해를 갔는데 김해 도착하니까 7시 한 50분, 8시 정도 캄캄한데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여기 오라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 발걸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다고 침뱉어 갖고 이렇게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을 평안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그냥 발걸음 가는 대로 내려갔어요. 근데 조금 내려가니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제 길 옆에 2층에 조그만한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래 거길 들어갔더니 강사 목사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제 칠판을 갖다 놓고 세상 죄를 그려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네. 로마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보는 순간 막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지금 뜨겁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그래 거기 앉아가지고 말씀을 너무 달게 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와 연결이 되고 이제 6월 달에 제대를 하고 8월 달에 영동 솔밭을 갔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88년도 여름 수양회를 한차 했어요. 영동 솔밭에서. 그런데 그 수양회를 마치고 마지막 성찬식을 할 때 그 성찬식을 하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울었거든요. 내가 교회를 10년을 넘게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졌다. 내가 마음에 죄를 씻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죄 지을 때마다 두렵고 또 새벽에 회개하러 가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당할까 두렵고. 그런데 그 성찬식을 하면서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성찬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정말 구원을 받고 처음 그 성찬식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제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저희 교회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상입니다. 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구원받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가 와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을. 믿음의 상을. 그래 이제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거 써놨는데 출애굽기에서 읽을 때의 모세하고 히브리서에 나온 모세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는 제가 볼 때 어떤 모세냐면 그가 40세에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해보려고 하다가 애굽 백성 하나를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서 미디안 광야를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양치기 여인과 함께 40년 동안 사는 동안 자식을 둘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육체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늘 시내산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사모하기는 했어도 그런데 그가 어느 날 8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올라와라.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엎드렸습니다.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내 백성의 우고를 알고 그들의 고통을 들었고 애굽에 핍박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겠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뭔데 거길 갑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싸우더란 말입니다. 거기 모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문둥병으로 바꿨다가 다시 성한 것으로 보이게 하시고, 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지팡이를 만드시는 이적을 보이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가거라. 그래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가다가 중간에서 하나님이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안 해요?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치보라가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 던지면서 그 이제 자기들의 잘못된 마음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세가 갔는데도 입이 뻣뻣하다고 그러니까 그 형 아론을 붙여가지고 대언자 역할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써 있는 말은, 모세에 대해서 써 있는 말은 모세가 막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써 있더라고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애굽 사람들이 핍박하는 그 핍박을 이기고 능력을 감당하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세를 보면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출애굽기 3장서부터 나오는 모세는 이제 인간 모세인 겁니다. 모세가 산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모세는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모세인 거예요. 모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일을 하도록 만들고 보내고, 만들어서 보내고 믿음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아니다, 내가 함께 있다, 내가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또 보내고, 또 와서 원망하면 또 교제해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는데, 여러분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죠. 예,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애굽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시고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 애굽 백성과 함께 영화를 누리지 않고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받지 않고 그 백성과 함께 했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고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제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이번에 강사 목사님께서 저녁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인 약속이 있고 하나는 간접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건 직접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구하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대로 주십니다. 말씀처럼. 이건 직접적인 약속입니다. 근데 이제 간접적인 약속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어떤 그림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그림 중에 보면 그 왜 저 강도 만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그 강도 만난 자가 나중에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인을 만나러요. 그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그 그림처럼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자리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그때 누가 찾아온다? 예,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이 찾아온다. 똑같이 성경에 그 기록된 그 그림처럼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된다. 이게 이제 간접적인 약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을 시키고 그 모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모세에게 상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너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보고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모세에게 그렇게 일하시고 모세를 시켜서 일을 하시고 모세에게 복을 상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상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은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그 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